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간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됐다고 한국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양국 최대 교역 경로인 단둥 신의주 간 화물트럭 운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운행이 끊긴 지 3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겁니다. 연합뉴스는 화물트럭들이 주로 중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북한 주민들의 이삿짐을 운반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간에 본격적인 무역으로 화물트럭이 투입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 화물트럭 운행은 지린성 훈춘, 나선시 원정리를 비롯한 접경지대에서 올 들어 제한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단둥과 신의주 간 화물 열차 운행은 지난해 1월 재개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관리가 밝혔습니다. 세라베란 백악관 NSC 중국 타이완 담당 선임국장은 16일 아시아태평양 언론을 상대로 한 디지털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베란 선임국장은 우리는 중국과 여러 다른 대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관계 강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란 선임 국장은 정상회담 간 이 같은 우려가 중국 측에 전달됐으며 이 점들이 영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15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양국 안보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날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지난달 7일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재확인하는 한편 분쟁 간 민간인을 보호하는 등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거듭 다짐했으며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양국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1시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이 영내 및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평화로운 공존과 우정, 호혜적 협력과 공동의 발전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양국 간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자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18일 최근 개발한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자체 방송 보도에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의 미사일 기지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이 운반 차량에 실려 옮겨진 뒤 기지 내 지하 발사관에 탑재되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방가르드를 공개하면서 이는 미국의 차세대 무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에 대한 대응이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함지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국무부의 안보 관련 자문위원회가 주장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강도와 양강도, 황해도 지역은 오전까지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미터, 서해 앞바다 1에서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일 정상이 미국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 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올 들어 7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한 상황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안보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해협, 한반도,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각국의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모든 역량이 뒷받침하는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고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향한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의 3국 협력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두 정상은 아울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하마스와 그들의 끔찍한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재확인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벗어나 미래의 침략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주권을 가진 안전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는 결의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일 정상회의도 열렸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APEC 정상회의와 별도로 만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양자 정상회담은 지난 9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 이후 2개월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3월 이후 올 들어서만 7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또 외교 안보 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 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미래 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후 한국 정부는 공군 수송기로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교민들을 대피시킬 때 일본인과 그 가족을 포함해 51명을 무상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일본 교민을 대피시킬 때 한국 교민과 그 가족 등 16명을 자위대 수송기로 탈출시키는 등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내년부터 미한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한일 정상회담 설명 자료에서 두 지도자가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포함해 현 북한 상황에 관해 솔직한 견해를 교환했고 납치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에 관해 일본과 한국, 미국 사이에 양자, 3자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17일 스탠퍼드대에서 열리는 좌담회에도 함께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좌담회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을 주제로 기시다 총리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한일 3국 정상들이 16일 오후 별도로 회동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장인 모스코니 센터에 모여 3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한 것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다만 3국 정상들은 기념 촬영 후 별도의 대화를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도 개최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많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기록적인 시간 안에 IPEF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We still have more work to do, but we'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record time, we've reached consensus on three of the pillars.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이날 14개 참가국 정상 간 회동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매년 장관급 위원회와 2년마다 정상 간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한 다자경제협력체입니다. 미얀의 3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14개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통상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경제통상협력체로 전 세계 GDP의 40%, 전 세계 상품 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또 에너지 안보와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시장 전반의 상업,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협력과 공동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IPEF 주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IPEF 주요 광물 대화를 출범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에너지 안보 및 기술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과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추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인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해 관계자 간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공유해 모든 사람의 참여를 촉진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IPEF 네트워크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PEF는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들 위한 평화, 안정, 개발, 번영의 미래에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국무부의 안보 관련 자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한 실존적 위험으로 규정하며 효과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국제안보자문위원회가 15일 핵 다극화 세계에서의 억제력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광범위한 핵 경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적대국 사이의 핵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동맹도 자국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재래식 투자가 미국과 조율되고 동맹의 방어와 억지 전략에 부과된다면 미국은 이를 환영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의 군사적 야망은 핵무기 추구를 수반할 수도 있다며 이는 미국이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에 걸친 미한 미사일 지침의 점진적 폐기는 동맹국들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있어 기술 통제의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 동맹을 안심시키는 것이 미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국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핵 능력보다 미국과 동맹국이 서로 맺고 있는 상호 의존 관계가 인식돼야 한다며 국무부가 이 부분을 자주 반복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일본,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이들 국가와의 정치적, 인적, 문화적 유대는 미국의 안보와 정체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핵과 재래식 역량, 군사적 조율과 협력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의 모든 범위의 정부, 국가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통합 보증 전략을 출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공약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는 실존적 위험으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중러는 물론 북한을 포함한 다른 적국의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우방, 파트너, 동맹국의 실존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핵무기 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적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핵 시대가 시작된 이래 미국과 소련 간 양자 핵 대결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핵 다극화 시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핵 능력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도 제한 없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중 정상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갈등 관리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소통 채널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국이 단절한 미중 군대군 고위급 소통, 국방정책조정 대화, 전구사령관 소통 등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 간 유사시 한라인 가동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미중 간 군대군 그리고 정상 간 한라인은 결국 남중국해와 타이완해협 주변 등에서 양국 군함과 군용기 사이의 신경전이 불시의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의 관리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 원칙은 유지하되 향후 수년 안에 타이완에 대한 대대적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군사 대화를 열어간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입으로 앞으로 몇 년간 대만에 관해서 군사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미중 전략 경쟁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미중 정상이 각각 겪고 있는 자국 내 정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유통 차단 등 제한된 수준에서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갈등에 대해서도 상황 관리 수준의 합의일 뿐 근본적인 시각차는 좁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중국의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시장 경제에 반하는 경제 관행, 미국 기업 지식 재산권 강탈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과학 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에 발표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북한의 핵 개발이나 반복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배포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선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국 측에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지만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충돌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당장의 도발을 겨냥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으로부터는 위협이라든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깨기 위한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시간을 버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중국이 북한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은 것은 단순히 미국과의 시각차를 넘어 북한과 러시아가 의도하는 공동 반미전선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은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는 이른바 디리스킹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신냉전의 국면으로 가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고 원치 않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만약 발언을 해야 된다면 한국 편을 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발언을 안 넣는다는 의미는 현재 북한이 의도하는 신냉전의 국면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양안 갈등이 당분간 물리적 충돌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미중 정상이 합의한 데 대해선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은규 소장은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중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까지 군사 충돌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양안 관계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야 주한미군과 일본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중국은 김정은에게 압박을 넣거나 회유하거나 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를 조성할 텐데 그거를 이제 적어도 수년간은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양측의 명백한 합의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미중 간 긴장이 완화되면 한중 또는 한일중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고유한 명예교수는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 가치연대를 축으로 한 진영구도에서 한국 정부의 자율적 활동 공간이 다소 넓어질 수 있다며 한국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대화 복원 등 자국 실리 차원의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한국의 윤석열 정부나 시진핑 중국 정부나 모두 자국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총선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시진핑 주석 역시 내부로 지금 상당한 그 경제적인 후유증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미중 긴장 관리는 한중 정상회담, 한중일 관계 개선에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등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북한의 전략 도발을 제어하는 역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엔과 유럽연합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16일 북한의 군사 도발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16일 전날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북한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16일 VOA에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이유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실행 가능한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또 2단계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미 확보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분야의 설계와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다시 한번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6일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향후 실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입니다.
특히 사거리 측면에서 고체 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사시 괌을 포함하여 유엔사 후방기지,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 미 증원 전력 및 유엔사 전력의 한반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타격 능력 확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 실제 실험 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같은 활동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것과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와 감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or North Third Fuel Engines for Intermediate BMS are now being carried out.
마스노 이로카즈 관방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추가 도발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국방부의 안톤 영맨 차관은 16일 VOA에 한반도 안보 상황은 여전히 지역과 세계 안보의 핵심이며 뉴질랜드와 뉴질랜드의 국방 파트너들에게 높은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영맨 차관은 제1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맨 차관은 이번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는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사 국방장관들과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뉴질랜드가 군사력을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뉴질랜드군 작전에 대한 고려와 승인은 뉴질랜드 내각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의 앤 마리 아네루드 국무상은 16일 한반도 유사시 역할에 대한 VOA의 질문에 노르웨이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비상계획이 없지만 충돌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고려하고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노르웨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네루드 국무상은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교차 지점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주요 수로들이 인접한 중요한 국가라며 노르웨이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안정과 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은 유로 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엔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아네루드 국무상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소중한 파트너인 한국과 나토 차원은 물론 양자적으로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과 양자 정책회담을 진행했고 한국으로부터 대포와 군수 지원함을 조달했으며 방산물자와 광범위한 안보 문제에 있어 추가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도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VOA에 호주는 한국과 긴밀한 양자 국방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방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군 사령부는 호주가 파트너와 협력해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라면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호주의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팻 콘로이 호주 방산 장관이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참여해 이러한 오랜 지지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사 회원국들은 북한이 또다시 유엔사 해체를 촉구한 것을 일축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아네루드 국무상은 북한이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는 새로운 침략전쟁 도발이라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사는 인도태평양의 전반적인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영맨 차관은 뉴질랜드는 미국의 유엔 깃발 아래 정전을 관리할 통합사령부를 설립하도록 승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를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사는 집단 안보의 한 예이며 정전협정을 관리, 이행,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맨 차관은 한편 뉴질랜드와 한국의 국방협력은 양자관계의 핵심 요소라면서 두 나라 국방부가 전략적 대화, 훈련, 군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질랜드 해군의 군수지원함인 아오데아로아함을 현대중공업이 울산에서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14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열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미한연합군사령부 전력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으로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에 최근 보름 동안 대형 선박 15척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두와 선박 모두 검은색으로 뒤덮여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의 제재 조치 위반이 의심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청진에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적재함을 개방한 110m 길이의 화물선이 보입니다. 선박의 적재함 안쪽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합니다. 또 선박 바로 앞 부두 바닥도 검게 물들었는데 이는 이곳에서 석탄 추정 물체가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성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이곳이 원래 석탄 취급 항구라는 점에서 선박에 석탄을 적재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사한 움직임은 북한 서해의 주요 석탄 항구인 남포와 송림, 대한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최대 석탄 항구로 알려진 남포의 경우 지난 8일 130m에 달하는 화물선이 대형 적재함을 개방하고 있었으며 안쪽에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또 송림항과 대한항에서도 각각 이달 중순 길이 100m가 넘는 선박이 검은색 물체를 싣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BOA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이곳 4개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보름 동안 최소 15척에 이릅니다. 구름이 많이 낀 날이나 한밤중에 출입해 위성에 찍히지 않은 선박이 있다면 실제 선박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항구는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불법 석탄 선적지로 지목한 곳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선박 흥봉 3호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대한항에서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포착된 뒤 한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다 약 한 달 만인 올해 1월 중국 냉인강 인근 해상에 적재함이 빈 상태로 등장했는데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 한 개 나라의 분석을 인용해 당시 흥봉 3호가 옌인강 항구에 석탄을 하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요 석탄 취급 항구는 움직임이 뜸해지거나 멈춰지는 대신 여전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을 떠난 선박이 주로 중국에서 발견되어 온 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불법 석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흥봉 3호가 중국 옌인강 항구에 석탄을 하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선박은 2021년 3월과 7월 빈 선박으로 중국 옌타이 항구에 입항해 각각 3월과 8월 비료와 농산물을 싣고 출항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흥봉 3호가 석탄을 운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사이 행적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찰스 영국 국왕이 다음 주 21일 버킹엄궁에서 개최할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에 탈북민 박지연 씨 부부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실에서 주최하는 다른 만찬에는 꽃제비 출신 탈북민이 참석하는데 영국 상원의원은 온당한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탈북민 부부가 국빈 만찬의 초청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연 징검다리 공동대표는 16일 VOA에 찰스 3세가 21일 저녁 버킹엄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초청받았다며 초청장과 왕실의 확인서를 공유했습니다. 영국 왕실이 국빈 만찬에 탈북민을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표는 VOA에 전화를 먼저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 데 대해 영국인들이 인정해 준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진짜 헛되지 않게 그 북한에서의 그 삶을 잊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역할은 물론 또 저희 가정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또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진짜의 모습들을 영국인들한테 보여줬구나.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것으로 받는 이런 상이 아닌가. 저희 부부에게는 진짜 너무나도 이제 감동적인 그런 예 순간이어가지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 대표가 공유한 왕실의 프리젠테이션 카드엔 박 씨를 인권운동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북한 청진 출신으로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고문 등 고초를 겪은 뒤 15년 전 영국에 정착해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이런 공로로 영국의 아시아 여성상과 국제 앰네스티의 브레이브 어워즈상을 받았고 영국 보수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로 하는 메시지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자리가 북한 정권에게는 강한 이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 어느 뭐 조약보다도 더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말로만 뭐 우리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뭐 일한다 이것보다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탈북민들도 함께 같이 하는 이것 자체가 이제 한반도는 북과 남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한반도다라는 이런 메시지잖아요.
영국 왕실 대변인 실은 16일 박 대표 초청과 의미에 관한 회의의 질의에 국빈 연회의 참석자 명단에 대해선 미리 언급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인 2021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 종교박해와 인권 침해자 초청 행사에서 탈북민 티모시 조 씨를 만났었습니다. 또 지난 2월엔 왕실이 개최한 음력 새해 기념 행사에 아시아계 유력 인사들 중 한 명으로 박지연 씨를 버킹엄궁으로 초청해 환담을 나눴고 지난주엔 런던 근교에 있는 뉴몰든의 한인타운을 찾아 이정희 재영 탈북민 총연합회 회장과 티머시 조 국장을 만나는 등 적어도 세 차례 탈북민들과 회동했습니다. 국왕을 만난 탈북민들에 따르면 찰스 3세는 북한 정권의 세뇌 문제, 필사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해야 하는 탈북민 실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찰스 국왕의 저녁 만찬 다음 날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홀 연설과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촌인 글로스터 공작과 런던 시장이 길드홀에서 개최하는 저녁 만찬엔 탈북인 티모시 조시가 공식 초청받았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인 조시는 16일 BOA에 초청장을 공유하며 탈북민도 영국 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자신이 국빈들이 모이는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뜻깊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겐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도 더 이상 탈북민이 아닌 국제연대성의 은한 일원으로서 이런 자석에 참석해서 대표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도 이런 걸 보면서 자신감을 찾고 우리도 할 수 있고 같이 세계 국제연대성의 은한 구성원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혼자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탈북민의 한 일원으로서 대표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아직도 저 북한 땅에 많은 분들이 그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런 뉴스를 좀 보면서 탈북민들도 더 이상은 누구의 그 권력하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자기 표현조차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사는 한 사람이 아닌 민주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 대표와 조 국장은 또 윤 대통령 방문 첫날 저녁에 열릴 영국 내 한인들과의 행사에도 초청받았다며 기회가 닿는다면 보다 강력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노력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은 16일 찰스 3세의 탈북민 초청 의미에 대한 회의의 서면 질의에 탈북자들의 안녕에 대한 찰스 국왕의 관심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중 주요 행사에 탈북민을 초청한 건 온당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인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컨센서스로 채택하기 직전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 대사가 이런 욕설을 한 건 매우 무리한 처사로 영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러한 언어는 격렬하고 증오스러운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북한 주민의 입은 강제로 막을 수 있겠지만 탈북민은 통제할 수 없기에 김정은에겐 탈북민들이 눈에 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김정은, 김여정 남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간 쓰레기가 이번에 이렇게 버킹엄 궁전에 국빈 만찬에 갑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럽연합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 수백여 명이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연합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16일 중국의 강제 북송에 대한 EU의 입장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EU는 중국에 구금됐던 탈북민 그룹이 지난달 강제 북송됐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국제난민 및 인권법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9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구금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So the U.S.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of raising this issue with the PRC government. We have, of course, raised the most recent cases, including last week. In terms of their response,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다른 정부들과 협력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존중돼야 하며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제3국으로의 이주를 포함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5일 표결 없이 19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한 고문방지 협약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이날 결의안 채택 전 열린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카라 아이리치 경제사회 문제 담당 자문관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강제 북송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that North Korean escapees seeking freedom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아이리치 자문관은 우리는 인권 침해와 북한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 또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무단 월경한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강도와 양강도, 황해도 지역은 오전까지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를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고 양덕과 수풍지역만 오전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평안남도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의 기온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 신의주는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대체로 맑고 해주, 용현 오전까지 구름 많고 용현에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사리원은 영하 4도에서 5도로 예상됩니다. 자강도는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중강 강계 오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강의 기온은 영하 8도에서 0도, 강계는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강원도는 원산 오전까지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원산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평강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은 오전엔 모든 지역 구름 많고 함경남도와 김책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함흥은 영하 3도에서 낮 최고 11도, 청진은 영하 1도에서 낮 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 김형권과 삼지연 지역은 오전 한때 눈이 내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삼지연의 기온은 아침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5도입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구름 많고 먼 바다는 종일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3m, 먼 바다는 오후 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1에서 3.5m, 먼 바다는 4m로 예상됩니다. 11월 18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함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보건의료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인권 증진과 보호에 기여하고 사람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엔이 2030년까지 달성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를 포함시킨 이유 중 일부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0월 초 유엔은 전염병과 팬데믹 예방, 보편적인 의료 보장, 그리고 결핵 퇴치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이 세 가지 선언의 채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은 자랑스러운 지도자며 세계 보건 분야에서 가장 큰 공여국이며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한다고 유엔 경제이사회의 리사카티 미국 상임대표가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reaffirmed its long-standing commitment to strengthen global health security and its recognition of the need to
카티 대사는 미국은 세계 보건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오랜 약속과 전 세계의 우리 파트너들이 미래의 보건 위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티 대사는 전 세계에서 거의 10억 명이 감염되고 7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와 생계, 보건 시스템이 파괴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pandemic demonstrated that as a global community, we were underprepared. We need to address the gaps exposed by COVID-19.
카티 대사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준비가 부족했음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노출된 격차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다음 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티 대사는 결핵과의 싸움은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계속해서 보건적인 건강보장을 향해 나아가고 팬데믹 예방과 준비,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오래된 결핵의 재앙은 매년 16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the largest bilateral donor to the global effort to end TB, which has saved over 75 million lives.
카티 대사는 미국은 결핵을 종식시키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가장 큰 공여국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7,5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감시와 프로그램과 연구를 통해 결핵을 종식시키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에이즈와 결핵 그리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기금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포함해 이러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티 대사는 보편적인 건강 보장에 관해 미국은 전 세계의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고 전 세계의 건강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이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양국 안보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날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지난달 7일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재확인하는 한편 분쟁간 민간인을 보호하는 등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거듭 다짐했으며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양국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1시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평화로운 공존과 우정, 호혜적 협력과 공동의 발전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양국 간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관리가 밝혔습니다.
세라베란 백악관 NSC 중국 타이완 담당 선임 국장은 16일 아시아 태평양 언론을 상대로 한 디지털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베란 선임 국장은 우리는 중국과 여러 다른 대화에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관계 강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란 선임 국장은 정상회담 간 이 같은 우려가 중국 측에 전달됐으며 이 점들이 영내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15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간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됐다고 한국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양국 최대 교역 경로인 단둥과 신의주 간 화물트럭 운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운행이 끊긴 지 3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겁니다. 연합뉴스는 화물 트럭들이 주로 중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북한 주민들의 이삿짐을 운반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간의 본격적인 무역으로 화물 트럭이 투입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 화물 트럭 운행은 지린성 훈춘, 나선시 원정리를 비롯한 접경지대에서 올 들어 제한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단둥과 신의주 간 화물 열차 운행은 지난해 1월 재개됐습니다. 러시아가 18일 최근 개발한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자체 방송 보도에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의 미사일 기지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이 운반 차량에 실려 옮겨진 뒤 기지 내 지하 발사관에 탑재되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방가르드를 공개하면서 이는 미국의 차세대 무기와 미사일 방어체제 개발에 대한 대응이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다고 소개했었습니다. 이 기지에는 이듬해인 2019년 첫 아방가르드 탑재 미사일이 배치됐습니다. 한국 축구가 싱가포르를 5-0으로 완파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16일 한국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1차전에서 싱가포르 축구 대표팀을 상대로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첫 골은 전반 44분 이강인 선수가 올린 공을 조규성 선수가 골대로 밀어넣으면서 터졌습니다. 이어 후반 4분 황희찬, 18분 손흥민 선수의 골에 이어 23분 황의조 선수의 페널티킥이 이어지면서 한국팀은 싱가포르를 4-0 상황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후반 40분 조규성 선수의 선제골을 도왔던 이강인 선수가 쐐기골을 기록하면서 한국팀은 5-0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B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